오늘 읽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아합왕의 시대에 있었던 북쪽의 아람 왕과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북왕국과 사이에 생겼던 전쟁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두 차례 전쟁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전쟁은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전쟁 내용은 아벡이라는 곳에 쳐들어왔던 아람의 여러 군대들을 이스라엘 군이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북쪽 지방, 지금의 시리아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큰 나라였는데, 대체로 분석을 해보면 한 나라이기보다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되어 있었던 그런 형태의 연합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쳐들어왔는데 32명의 왕이 같이 왔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고, 그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가 아람 왕국이었는데, 아람 왕국이 도시 국가들 전체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스라엘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은금 보화를 요구하고, 그리고 왕실의 가족들을 인질로 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합왕은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보냈는데, 두 번째로 사신이 와서는 이제부터는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들을 다 수색해서 각 집에 있는 좋은 사람이든지 좋은 물건이든지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다 가져가겠다 하고, 국토 나라 안에 전체 모든 도시들을 다 일일이 점령하고 수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어 보냅니다. 처음에 일정 부분에 조공품을 보내고 인질을 보내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아합왕도, 이렇게 전국을 수색하겠다고 하니까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격려합니다. 그말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맙시다 하고 결정하고 아람 왕에게 그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보내게 되면서 전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왕은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를 난감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의논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아합을 권고한 다음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앞장을 서십시오라는 것이고, 둘째는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을 고관의 자녀들, 각 지역에 있었던 고관의 자녀들을 전쟁의 장수로 내세우십시오라고 권하게 되고, 그 뒤에 7,000명의 군대를 동원하도록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국왕이 뒤로 물러가고 자기는 살 길을 찾고, 백성들만 전쟁에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는 백성들에게 전쟁 의지를 가지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군대의 사기로는 전쟁이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감안한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 전쟁의 선두에는 왕이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왕을 따른 각 지역의 고위 관료의 자녀 청년들이 함께 뒤따르게 되면서, 신분이 높은 또그 지금까지 나라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이 위험한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가게 되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이첫 번째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왕을 전쟁의 선두에 세우고 고관의 청년들을 그 뒤를 따르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까닭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합은 여러 가지 악정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런 전쟁도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을 전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시면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에 왕이 나갔기 때문에 이겼다든지 또는 각 고관의 자녀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전투 능력이 탁월해지겠다든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에 있어서 함께 맞섰던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보면 16절 말씀에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스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왕이 앞장서고 또 그 뒤에 고관의 자녀들이 뒤를 따르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데 이 아람 왕은 32명의 그 도시국가의 왕들과 함께 전쟁에 나왔던 왕이 먹고 마시고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할 만큼 그런 상태에 되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방심하고 나태하고 술 취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자산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고 방심하고 나태하면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깨어 근신하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경성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성도들만이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었고 그가 그동안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옳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이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고 그리고 앞장서 나가는 희생정신을 보일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중심을 오늘 아침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전쟁은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선지자가 애초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람이 이번에 치고 물러갔는데 저 사람들이 치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또다시 전쟁을 걸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왕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아합에게 권고하게 되고 실제로 아람 왕은 지난번 전쟁에 패배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지지 않을 전쟁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계획하면서 몇 가지 준비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준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전쟁을 산에서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지 전쟁이란 병거를 많이 가진 마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람은 그런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어서 평지 전쟁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 내려오면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평지 전쟁을 계획하게 되고 둘째는 국가 체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1절 말씀에서 보았던 32명의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다 작은 도시 국가들의 왕인데 그런 지방의 왕정, 지방의 작은 왕국들을 다 폐지해 버리고 중앙에서 내려보는 총독들을 보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중앙 집권 체계로 국가 형태를 바꾸어 버려서 일사불란한 행정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비를 더 확충하는 것이죠. 24절 말씀해 보시면 잃어버린 군대와 맞먹는 군사는 군사대로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군사력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고 그리고 체계를 중앙집권체계로 나라를 전체 바꾸어 버리고 그런가 하면 군비도 훨씬 보충하고 해서 두 번째 전쟁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전쟁이 26절 말씀에 보시면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전투였다 했습니다. 아벡은 지금의 갈릴리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거기에서부터 갈릴리와 요단강의 물을 이용한 넓은 그 농토가 있는 평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거점이었는데 이곳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보니까 작은 염소 두 대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들은 온 땅에 가득한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의 두 번째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 크게 이기게 되는데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전쟁에 이기고도 아합이 풀이 죽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일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긴 왕이 보무당당하게 계승가 부르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될 터인데 이 막대한 대군 아람군을 격파하고 들어가는 왕이 왜 이렇게 심부룩한 표정으로 풀 죽은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후에 조약을 잘못 맺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궁지에 몰렸던 아람왕 베나다시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첫째 조건이 항복합니다라는 겁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빼앗았던 모든 영토를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점령지를 반환하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자기들의 수도인 이 다메섹에 이스라엘 거리를 만드십시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메섹을 일종의 조차지로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놓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약을 맺고 사로잡혔던 아람 왕을 풀어주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만드는 건 잘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아람 왕을 아합 왕의 손에다가 넘겨주셨는데 자기 임의대로 풀어버렸으니 그의 생명을 풀어주었으니 네가 그 생명 대신해야 되고 그 백성들 다 살려줬으니 너의 백성이 그 백성들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아합은 전쟁이 이기고도 풀죽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잘해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영광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 후에 마지막 결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겼던 지난날의 앞서의 모든 공로가 다 없어지게 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위가 될 때겠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일을 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지막까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겸손히 주의 음성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 군대로 대국 아람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합이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생활의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감당해 나가는 신중한 삶의 행보를 끝까지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